시카고의 한 신학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는 장장 2시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신화요, 허구라는 사실에 대해 열변을 토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열강을 하였고 강의를 마친 후에는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강단 뒤쪽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사과를 먹다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노인은 계속 사과를 먹었답니다. 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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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박사님이 아, 사과, 사과, 사과. 말씀하신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사과, 사과, 사과. 그리고 저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잘 모르고 헬라어로 성경을 볼 만한 실력도 없소이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다 먹어치운 사과의 꽁다리를 들어보이면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먹은 이 사과가 신사과입니까? 단사과입니까?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럽고 황당한 질문에 이 저명한 신학자는 난색을 표하더니 글쎄요, 저는 선생님이 드신 그 사과를 직접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자 노인은 그 사과 꽁다리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박사님은 아직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강당에 모였던 천여 명의 신학생들이 큰 박수와 환호성을 울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연구와 분석을 위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공허한 탁상공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폭풍우 치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무서운 천둥 번개가 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전기마저 그만 끊겨져 버리고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온 가족이 추워서 떨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 사납고 무섭기만 하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아주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아빠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그 천둥 번개와 비바람 추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린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젯밤 그 천둥 번개와 비바람 추위 속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오늘같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복되고 희망찬 아침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내며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벽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부활 희망이 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문의 문을 활짝 열듯이 희망의 새벽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공허한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대 문을 활짝 열고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듯이 부활은 체험적으로 맛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전 인류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죽으면 그만이야. 알게 뭐야. 견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정말 망령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동물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고 그로써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동물처럼 죽으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여기는 것이 망령된 일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나 죽으면 그만이라던 말은 망령된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고 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으면 그로써 끝나버린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나라의 유행가처럼 노세 노세 젠버섯 노세 죽으면 그만이야. 그 얘기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방탕한 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부활을 믿지 않고 나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이 망령된 불신앙이 사람을 방탕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새롭게 값을 매겨놓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인식도 부활로 말미암아 바꿔놓았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공포요 두려움이요 한맺힌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인류 사이에 많은 것을 뒤바꾸어 놓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로 57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인간을 근본적으로 죽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사망을 불러들인 죄와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소멸이 되고 완성이 되므로 죄의 값인 사망이 없어진 성도들에게는 장차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 확실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가져온 죄를 해결하신 것이 그래서 의미는 사망을 이긴 것이 고 사망을 이길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감격스럽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서 동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가서 시신을 그 돌판 위에다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염을 한 상태에서 그냥 뉘어놓죠. 무덤 입구는 돌로서 이제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안식인 토요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어나서 새벽같이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무덤 입구에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근심이 돼서 서서 울고 있는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니라. 울지 말고 눈물 거치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에 울던 여자들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는가 하면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이 새 희망과 새 소망으로 그 가슴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 장례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보니까 죽어 장례 치는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 위로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벌써 썩는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제발로 걸어나온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살려내는 자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의 승리, 사망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확정하는 예정적 사건입니다. 죽은 자에게 마지막으로 염을 하면서 시체를 동여매었던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사망에 매여 사는 모든 사람의 사망의 끈을 풀어서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분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나폴레옹 예하 부대 소속 장군 한 사람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벨드리히를 총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망을 좁히며 총공세를 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벨드리히에 사는 오스트리아 벨드리히에 사는 시민들을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벨드리히 시는 갑자기 포위를 당하게 되고 군사력도 프랑스 군에 비해 아주 약해서 너무너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하 부대가 아직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언제 전면전으로 공격해 들어와서 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그때 벨드리히 씨는 비상시의회를 소집하고 항복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논의 끝에 대다수의 시의원들의 의견은 미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패배는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난관을 하나님께 맡기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교회의 총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소리가 메아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의 종소리가 또 찬송소리가 프랑스군 진영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큰 대군이 도착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환영하는 빵빠레 종소리다. 그리고 그 기쁨의 노래 소리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벨드리히 시민들은 전쟁의 위기 때 무서워 떨지 않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결과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결국 총 한 번 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님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군인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공격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믿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했던 것이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중에도 이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비밀을 이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잠자는 것처럼 3일을 매맞고 찢기고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비참한 시체로 죽음에 계시다가 제3일에 그 매 흔적과 십자가의 흔적은 있지만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몸으로 순식간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살아나고 홀연히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실제적으로 깊이 고백하게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 각을 떠서 죽여서 목을 따서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이 지시한 장소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가슴을 쳐서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칠까 궁리를 하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일방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통해서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의 중심을 확인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굳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죽이는 것을 봐야만 그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제물로서 꽁꽁 묶이고 불을 지피는 장작더미 위에서 번제의 제물로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저지했고 그는 평소에 드리던 것과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마침 뿌리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이삭 대신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삭을 죽게 해야지 왜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겠을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이 대속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짐승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사는 평소에 소나 양을 죽여드리는 제사와는 그 의미와 가치와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제사였습니다. 바로 제물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평소 때와 똑같이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들을 대신한 그 순양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양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순양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양이 없었더라면 이삭 자신이 죽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 깊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바로 네 아들이다. 네 아들은 네 자신이 아니냐. 이 제사는, 이번의 번제는 바로 너를 죽인 번제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번제의 제단이 부활의 제단이고 그 부활의 제단은 보통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의미 깊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제단이고 번제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절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많은 양들을 잡아서 번제를 평소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것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하는 제물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간 그 산 정상에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릴 때 그 순양은 그 이전에 그냥 드렸던 순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다. 내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예배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날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배.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드린 번제의 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 드린 그 제단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부활절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살아납니다. 그 의미가 깊는 거죠. 보통 의미가 아니죠.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장은 날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는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은 평소의 제단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활의 제단이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안 따라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분들은.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아멘!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죄악의 쇠사슬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2002년 월드컵. 우리가 다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죠.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을 했습니다. 왜 축구공 하나에 시선이 집중이 되고 온 국민이 울고 웃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을까요? 그것은 같은 민족, 같은 형제들인 축구 선수들 11명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고 그들과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이 지면 내가 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4강에서 독일과 붙을 때 독일에게 질 때 얼마나 아쉽던지요. 한숨을 많이 쉬고 내가 진 것처럼 그 선수들이 졌지만 내가 지고 그 선수를 졌지만 대한민국이 진 거죠. 그러나 그 선수들이 월드컵 4강의 실력을 달성했는데 바로 우리가 4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면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이 나의 승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리를 예배하는 부활절은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승리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증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부활을 가리켜 복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복설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의 사명을 주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57절 58절을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십니까?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와 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명. 네. 견실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들이 되라.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 안에서 절대로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한 사람에게 신실하게 보상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도 1000배 많게 하시더라고요. 일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뭐 행계 있어 해봤죠. 이 말씀에 의하면 뭐 행계 있어 해봤지. 만날 노는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 주의 일이거든요. 저 가기 위해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이 옷 입고 와 온 게 아니에요. 저 옷, 흰 옷을 갈아입으려고 해도 이 옷장을 뒤져야 돼. 이 뒤지는 일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앞에서 찬양을 돕기 위해서. 영적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놀고 먹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없다. 부활절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놀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흩뜨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못 삽니까? 왜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은 1826년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17살 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이와 같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는 것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또 받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맨날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간호하느라고 그만 탈진해서 자기도 부상병동에 쓰러져서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이 부상병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이 부상병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기진에 탈진해서 완전히 이제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로울리 목사여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네 속에도 살아있느니라. 그 순간 로울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놀란 부활의 능력이 임했는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160장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부활 찬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로리 목사님은 사명과 아울러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해도 죽을둥살둥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한 시간이 그냥 손해인 것 같이 느껴져요. 손해인 것 같이. 아, 손해봤다 내가. 헛헛 일 했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이 얘기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배 주시더라고요. 60배를 갚아주시더라고. 100배를 갚아주시더라고. 현재보다 민수기 1장에 보면 1000배로 많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에 직무를 맡아서 수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하지 말고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성전 떨만 받고 가지 마시고 일을 하셔야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맛본 체험이 없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공허한 탁상공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 진리를 믿는 자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큰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